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유 수송로인 바다 한가운데를 막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엄청 붐비는 고속도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정체불명의 국가가 그 한가운데에 사설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우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요?
네, 그러고는 통행료로 비트코인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이버펑크 영화나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올 법한 설정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의 현실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물리적인 바다에서 암호화쾌를 걷겠다는 발상 자체가 뭐랄까 기존 국제 질서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이른바 자료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이 2026년 4월 10일자 최신 시사 요약본과 논평들이거든요.
네, 방금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이죠.
이걸 쭉 보다 보면 와,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모순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혼란 그 자체예요.
한쪽에서는 막 중동의 종전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라는 희망찬 헤드라인이 쏟아지잖아요.
네, 평화가 온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국가의 공식 계정들이 AI로 서로를 조롱하는 조악한 밈을 만들어 뿌리고 있고요.
바다에서는 암호화폐로 통행료 삥을 뜯으려 하고 있죠.
맞아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진짜 폭탄은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같은 날 한 현실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의 진짜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겉보기엔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 밭, 이 상황,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 단서는 MBC 뉴스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기사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란은 정복당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깐만요. 정복당했다고요?
네. 워딩 그대로 정복당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재자로서 평화를 주도하는 꽤 그럴싸한 그림이긴 하네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요.
저는 근데 바로 그 정복당했다라는 단어에서 확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내일 당장 평화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상대방한테 니네는 정복당했어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선을 넘은 도발 아닌가요?
당연히 도발이죠. 이란 내부에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발언입니다.
양쪽 모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막 자기들이 이겼다고 내부 지지층한테 선전하고 있을 게 뻔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상황이 약간 대학교 조별과제 할 때 있잖아요.
아, 조별과제요?
네, 과제는 엉망진창으로 끝났는데 서로 자기가 하드캐리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우기는 약간 그런 꼴이거든요.
하하, 진짜 확 와닿는 비유네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무기한적이고 안정적인 휴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 의구심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양측이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 외치는 이 승리 선언이 협상의 윤활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주 얇은 얼음판으로 만들고 있죠.
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거네요.
네. 오늘 다루는 논평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이 협상 테이블의 본질은 평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양측 모두 벼랑 끝까지 가서라도 상대방에게서 쥐어짜낼 수 있는 최대치의 실리를 얻어내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
아, 철저하게 계산적인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이랑 자신의 정치적 협상력을 과시할 일종의 전리품을 원하고요.
이란은요?
이란은 자국의 주권은 당연하고 중동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구축해온 그 대리 세력들의 영향력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 그냥 총성만 멈춘 채 테이블 위에서 벌이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단순히 미국이란 이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럼 다른 나라도 끼어 있나요?
네,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 살얼음판 위로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거든요.
동맹국들이요?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면 나토의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아, 좀 잘 지내보자고 한 거네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며칠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약속이라면 결국 돈 내라는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청구서를 내민 거죠.
와, 동맹국한테조차 평화의 명분보다는 확실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거네요.
철저한 거래 관계죠.
이런 외교적 기싸움이 결국 아주 원초적인 경제적 통제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그 TV조선의 보도 내용이 떠오릅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취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다 위 사설 톨게이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문제의 톨게이트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강제로 제한하고 있대요.
네, 통행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대형 유조선에는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심지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를 콕 집어서 지목했다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필 암호화폐와 위안화인가 하는 그 이면의 작동 원리입니다.
아, 그게 뭔가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이란은 현재 미국의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국제결제망, 즉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달러로 돈을 받을 수가 아예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달러가 막혀있죠.
네.
그러니까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길목을 무력으로 딱 틀어쥐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쓰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군요.
네, 암호화폐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재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 자체를 대놓고 조롱하는 거네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짜 가장 당황스러운 건 미국의 반영이더라고요.
아, 어떤 반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SNS에다가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아라 라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긴 했거든요.
네, 그건 통상적인 경고죠.
근데 곧이어 나온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진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미국과 이란이 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공동 징수요?
네, 심지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네요.
잠깐만요,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한다고요? 이게 외교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인가요? 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미 해군 군함이 막 이란 세무 공무원들을 호위하면서 유조선마다 찾아가가지고 자, 여기 비트코인 지갑 QR코드 찍으세요. 1억이라도 한다는 뜻인가요?
하하, 그림은 재밌지만 현실성은 절호죠.
이건 물류 시스템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억지잖아요.
물리적인 징수 방법이나 절차를 따지고 들면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상황의 이면이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이 황당한 공동 징수 제안이 물리적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걷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단순한 경고라고 보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는 고도의 거래적 위협에 가깝습니다.
거래적 위협이요? 애초에 통행료를 같이 걷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판을 뒤흔들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건가요?
네. 논평 자료에서 제시한 과거 사례들이 그 패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례들이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나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극단적인 압박을 가하다가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고요.
아, 관세 폭탄 말이죠?
네. 베네수엘라와도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 유화책을 펼치면서 이면에서는 미군을 동원해 마두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기도 했죠.
겉과 속이 완전 달랐네요.
이란도 마찬가지의 플레이를 합니다. 유화적인 협상안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 날렸잖아요.
아, 양적 다 전적이 화려하군요.
즉, 통행료 공동징수라는 이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함께 해협을 통제하면서 평화롭게 수익을 나누자 이런 동업 제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속내는 뭐죠?
네가 해협을 막고 돈을 챙기려 한다면 나도 그 판에 끼어들어서 너희의 통제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나 아니면 내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 라는 갱스터식 비즈니스 협박에 가까운 거죠.
와, 갱스터식 비즈니스라니. 외교가 도덕적 가치나 뭐 국제법의 영역을 떠나서 철저한 거래와 이권 다툼으로 변질된 씁쓸한 현실이네요.
네, 원문 논평의 분석이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의 룰이 바다 위에서 그냥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룰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정말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건가요?
물리적인 해협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통제권 싸움은 차라리 눈에 보이니까 그래, 돈 때문이구나 하고 이해라도 되잖아요.
네, 가시적이니까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안에서 대중의 심리와 인식을 통제하려는 훨씬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온라인 전쟁 말씀이시군요.
네, JTBC 뉴스 보도를 보면 이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서로를 조롱하는 AI 밈 전쟁이 한창이라고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재래식 무기나 경제 제재를 넘어서 이제는 대중의 인지 능력 자체를 타격하는 심리전의 영역으로 전장이 확장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친이란 계정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면서 억지로 전장에 끌려가는 듯한 AI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아주 조악하지만 자극적인 영상들이죠.
맞아요. 그걸 틱톡이나 X 같은 플랫폼에 엄청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여기에 질세라 미국 백악관 공식 SNS 계정은요, 이란을 향한 공습 장면을 막 화려한 CG랑 음악을 섞어서 올렸어요.
공습 장면을요?
네, 마치 일요일 밤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하듯이요.
와, 공공기관의 공식 계정이 그렇게 한다는 게 놀랍네요.
청취자 여러분, 실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을 무슨 판타지 풋볼 리그 명장면 보듯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감이 완전히 결여된 거죠.
이 부분에서 정말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란과 미국 양쪽 다 이런 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선전전이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막 적군 교란하려고 폭격기에서 뿌렸던 종이삐라 있잖아요. 전단지.
아, 네. 삐라 많이 뿌렸죠.
그거랑 지금의 이 AI 프로파간다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거의 종이 전단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이성이요?
네. 지금 전황에 불리하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같은 나름의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죠. 읽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 머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군요.
반면에 현재의 AI 기술, 특히 딥페이크라 이런 밈 전쟁은 대중의 현실 감각 자체를 파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을 파괴한다고요?
네. 원 자료에 인용된 학계의 분석을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AI로 조작된 영상들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속이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대중의 의지 자체를 지치게 만들고 마비시켜버리죠.
아, 정보의 양이 막 너무 많고 자극적이어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먼저 동요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분노나 조롱 같은 감정만 남는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더 치명적인 건 이 과정에서 전쟁의 오락화, 즉 게임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게임처럼 된다고요?
네. 피가 튀고 건물이 무너지는 현실의 참혹함은 거세되고 화면 속에서는 그저 우리 팀이 이겼는지 상대팀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는지만 남게 됩니다.
아까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처럼요.
논평 자료는 이러한 끝없는 프로파간다의 폭격이 일상화될 경우 일상과 전쟁의 위기 상황 모두에서 대중이 비판적 사고력을 잃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군요.
네. 대중이 맹목적으로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위험이 커지고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파시즘적 분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밈 전쟁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람들을 특정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실의 무게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군요.
현실 도피를 유도하는 셈이죠.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조작된 영상을 보면서 막 우리 편이 이겼다고 낄낄거리거나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현실의 폭력은 다른 목적을 위해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피 흘리는 현실은 변함이 없죠.
그 잔혹한 현실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아사히 신문 기사와 논평이 다루고 있는 레바논의 상황입니다.
가상 공간의 밈은 그저 데이터로 소모할 뿐이지만 레바논에서는 매일같이 진짜 피와 살이 깎여나가고 있으니까요.
기사를 보면 미국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직접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외교 채널이 가동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막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 북부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또 보여주는 거네요.
그 결과로 지금까지 레바논에서만 무려 1,8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정말 참혹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서구권 뉴스의 헤드라인만 대충 보면 헤즈볼라가 막 어디 산속 깊은 동굴에 숨어있는 소규모 테러 조직 같잖아요.
아, 묘사가 보통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실상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네,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단체,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조직인가요?
레바논 의회의 버젓이 의석을 가진 합법적이고 거대한 정당입니다.
아, 합법 정당이요?
네,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죠.
인기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레바논 정규군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력이나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정부 역할을요?
네,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짓는 등 실질적인 국가 행정망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냥 점조직 하나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타국의 주권 영토 안에 자리 잡은 거대한 행정 및 군사 복합체를 통째로 폭격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겁니다.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레바논의 민간 인프라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네요.
피할 수 없는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니, 왜 네타냐후 총리는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를 논하겠다고 하면서도 폭격기의 시동은 끄지 않는 걸까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의 이유 말이죠.
네, 이 상황이 마치 집안에서 막 불이 났는데 이웃이 모르게 하려고 마당에서 더 큰 소리로 싸움을 거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밖에 아니라 안을 봐야 하거든요.
아니요. 이스라엘 내부요.
네. 원 자료의 논평이 아주 집요하게 파헤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라는 폭탄입니다.
아, 내부 정치가 폭탄이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왜 밖에서 끝없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그 해답은 레바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이스라엘 국민의 83%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 긴장과 분열의 심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83%면 거의 전 국민이 분열을 걱정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미 극에 달했고요.
지지율이 안 좋은가 보네요.
네, 더 심각한 건 전선에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군수 내부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내각 사이의 신뢰 격차가 완전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심지어 군대마저 정치권을 믿지 않는다. 내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군요.
그런데 거기에 쇠기를 박는 결정적인 뇌관이 하나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들의 병역 면제 연장 법안 갈등입니다.
하레디요?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은 극도로 복잡한 연립정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 하레디 계열의 극우 종교 정당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아, 연정을 유지하려면 그 표가 필요하군요.
네, 그런데 이 하레디 계층은 종교적 이유로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는 명분으로 1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평범한 일반 세속주의 국민들은 매일같이 징집되어서 전선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포기하고 싸우고 있죠.
근데 총리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은 군대에 가지 않게 그 면제 법안을 연장해준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만한 불공평한 사안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이고 연립정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죠.
와, 진짜 내부 상황이 최악이네요.
결국 이 복잡한 정치적 수학 공식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거대한 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뿐이겠네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논평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군사적 명분 이면에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자국 국민들의 극도로 분노한 시선을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모순에서 외부의 레바논과 헤즈볼라로 돌리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이스라엘이 끝없이 폭격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막 레바논 남부의 안보지대가 진짜로 필요해서가 아니었네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네타냐후 총리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이군요.
네, 정치적 위기를 덮으려는 겁니다.
1888명이라는 타국의 그 끔찍한 인명피해가 결국 누군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과의 정기전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리든 어디서 열리든 이스라엘 내부의 이 폭발적인 정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력 충돌이 쉽사리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비관적이고 현실적인 전망이네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재 국제정치의 차가운 현실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네 개의 파편화된 기사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시나요?
다 한 줄기로 이어져 있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낙관적인 평화라는 말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암호화폐 톨게이트 수익을 나누기 위한 막 갱스터식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철저한 거래였죠.
그리고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AI 밈 전쟁의 배후에는요. 내부의 정치적 붕괴를 막기 위해 타국의 영토에 쉴 새 없이 폭탄을 쏟아붓는 그 차갑고 계산적인 정치 권력의 민낯이 도사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도구화일 것입니다.
도구화요? 정말 뼈 때리는 단어네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전락했고요.
가짜뉴스나 밈처럼요.
네, 그리고 외교는 실리를 뜯어내기 위한 협박의 도구로 된질되었습니다.
통행료 삥뜯기처럼요.
무엇보다 가장 비극적인 건 타국의 생명과 일상이 자국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철저하게 도구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탐구 내용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림창을 채울 파편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읽고 넘기지 않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의 이면을 보는 눈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그 헤드라인들 이면에 숨겨진 막 누가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권력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는 강력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곧 무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줄 수 있는 화두겠군요.
만약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내부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수익만을 위해서 폭격기를 띄우는 것을 서슴치 않고요.
네.
국제적인 바다의 통행권을 암호화폐 수익 모델로 바꿔버리며 그 모든 부조리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AI 밈을 통한 감정 조작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2020년 이 시대의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면 말입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과연 미래 세대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글쎄요. 사전적 의미와는 많이 달라지겠죠.
어쩌면 미래의 평화란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요. 마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암호화폐로 매달 결제해야만 간신히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또 하나의 잔혹한 구독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서늘하고도 묵직한 통찰입니다.
그런가요?
네. 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셈법이 결합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라는 가치마저 어떻게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무거운 숙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분석 자료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시선과 의미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